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나라가 소란합니다. 우리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거나 TV를 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갈등 지수가 아주 높습니다. 곳곳에서 충돌하는 소리, 곳곳에서 싸우는 소리가 심각하게 들려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 갈등 수준이 201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27개국 중 두 번째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가 1위고 그 다음이 한국이 그 다음인데 2005년에 통계 낸 것, 그때는 네 번째였는데 두 번째로 올라갔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대 200조가 넘는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지금도 이 땅의 지역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은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념적 갈등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정책의 목표도 쉽게 서로 합의가 되지를 않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투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싸우는 것일까요? 단순히 힘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싸우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집단들도 있습니다. 못된 지도자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집니다.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을 위해서 그걸 챙기느라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어렵고 더 힘들게 하는 경우는 뭘까요? 각자 내가 옳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코 나 자신 양보할 수 없다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적을 만듭니다. 때로는 언론과 인터넷 속에 이를 마구 퍼냅니다. 인터넷의 악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호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 담겨져 있던 분노를 내뱉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감성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난합니다. 신문을 봐도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보고 다시 경향, 한겨레를 보면 똑같은 한 사건인데 너무 차이가 납니다. 서로들 딴 나라에 사는 사람들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두 세계에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을 느끼게까지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뭘까요? 엄청난 감정적인 적대감을 갖고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정이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인간의 감정이 인간의 참 속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감정이 한번 닫혀지면 웬만해선 잘 열려지질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옳은 지적을 해도 외면합니다. 신뢰가 상실이 됩니다. 마음속에는 악감정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하면서 그리고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좋은 것이 아닐 때는 더더구나 감정이 절제된 보도, 이성적 평가를 해주면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갈등을 넘어서는 첫 번째 단추일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 사회 정치적인 갈등 지수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건은 갈등 지수를 엄청나게 높여 놓으셨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저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당시 팔레스틴의 최고 정치 권력자였던 헤롯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 권력 말고 또 다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연실색했습니다. 그 권력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 때문에 두 살 미만의 수많은 어린 남자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책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나사렛 회당에 등장했을 때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시는 복음의 역사를 선포했을 때 이 메시지는 당대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속에 세상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역전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린 자가 복이 있다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오히려 배부른 자들, 자기 만족에 쩌든 자들 향해서 그 반대로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전혀 듣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말씀한다면 사람들이 마구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이유가 뭘까요?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중범자에게만 주었던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반역자였고 정치적인 반란자였습니다. 그런 죄목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전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에 의해서 종교적인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종교적 이단자라고 하는 그런 죄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놀랍게 갈등에다가 갈등을 더했던 사건으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었을까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 자기 있는 것을 뽐내는 자들,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향한 갈등을 더 증폭시켰습니다. 기독권 속에 매몰되고 변화와 회개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갈등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버려진 자들, 소외된 자들, 억눌린 자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시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희망을 품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축복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었던 허울만 좋은 평화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진정한 평화, 이 약속된 것을 성취했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이 헛되게 만든, 그래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거짓 평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인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아니, 수많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시대의 거짓과 불의를 보면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백성들은 죽어가는데 그 상처가 별것 아니라고 평강이다, 샬롬이다, 샬롬이다, 평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샬롬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를 향해서 선지자들이 애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샬롬이 없습니다. 아니, 타락했습니다. 무엇보다 힘 있는 자들, 큰 자들, 당대의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불리웠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이 타락에 앞장섰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보면 다윗의 동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을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에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끝이 없으신 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메시아가 가장 작은 이 마을 속에 등장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그래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질 잘 않습니다. 가장 약한 곳, 가장 부족한 곳, 가장 없는 곳,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더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기 보면 그 아기가 그 하나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그 아기가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구유에 누워 있다고요. 하나님이 또 낳고 또 낳고 낮아지셔서 마지막 정착된 곳이 동물의 똥 오줌 냄새가 나는 바로 그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려고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분이 가장 낮아졌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됐습니까? 아기를 본다 그랬습니다. 아기의 특징이 뭡니까? 무방비 상태입니다.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력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도 함부로 취급을 해도 항의할 수 없는 그 존재가 아기인데 이 아기처럼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이 성탄절은 충격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유일성을 갖고 구원의 유일성, 계시의 유일성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배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포용하시기 위한 우주적인 유일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촛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밝은 등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촛불은 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등불은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저 찬란한 태양이 뜨게 되면 달빛도 사라지고 전기불마저 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조금 빛이 있다고 자랑하던 사람들, 내가 좀 괜찮게 선을 행한다고 자랑하던 사람들, 내가 좀 가졌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사람들, 내가 세상에 권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빛이 왔으니까, 진정한 영광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으니까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요청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얘야, 나 하나님이 가장 낮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졌는데 인생들아, 너희들은 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가? 너희들은 왜 교만해지려고 하는가? 너희들은 뭐 조금 갖고 있다고 왜 그렇게 뽐내는가? 그렇게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 쓰지 않고 왜 다른 사람을 억압하려고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가고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탄절 앞에서 우리에게 충격 요법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 반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기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치장했던 것들, 돈으로 치장하고 권력으로 치장하고 세상이 갖고 있는 인기로 치장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네가 피조물 인간이 아니더냐? 하나님도 어린 아기처럼 되셨는데 네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존재가 아니더냐? 그러면서 나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먼저 경배를 했을까요? 힘 있는 권력자가 먼저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목자들이 왔습니다. 가장 낮게 오신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들이 먼저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순서가 있다고 하면 먼저 힘 있는 자로부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진 자로부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배운 자로부터 회개하고 먼저 지도자가 됐다는 사람부터 회개하라고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편 2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아, 너희들이 어찌 자랑하느냐? 하늘에 계신 왕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면서 웃으실 거다, 아니 비웃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인 아빠가, 아버지가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가정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CEO가 반성하고 회개하는 영이 있어야 그 직장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들이 먼저 반성하고 회개해야 이 나라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아니 담임 목사가 먼저 반성하고 회개하는 영이 있어야 그 공동체의 평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등하고 다투는 사회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시작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온통 둘로 갈라져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질문하려고 합니다. 당신 도대체 어느 편이야? 당신 왼쪽이야? 당신 오른쪽이야?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좌익이다 우익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왼쪽 날개라는 뜻입니다. 오른쪽 날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온통 이 사회가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밖에 없습니다. 몸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저 창공을 향해서 날려고 하면 몸통이 양쪽 날개에 힘을 부여해 줘야 이것이 창공을 나르는 것입니다. 두 날개를 자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날개만 있으면 이것은 새도 아닙니다. 여러분, 몸통이란 뭘까요? 바로 중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란 뭘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이십니다. 평화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통합하신 분입니다. 시간과 영원을 통합하신 분입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통합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생명이요, 그분만이 정의요, 그분만이 공의이시기 때문에 힘을 가진 자나 힘을 갖지 못한 자나 그분 앞에 조용히 머리 숙일 때에 평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곧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평화입니다. 각자 내게 맡겨진 일들을 예수님의 평화를 가슴에 품고 행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올바른 정치를 하고 산업 근로자와 기업가는 이 땅에서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전문가는 자기 전문성을 세우고 교회는 교회 일에 충성하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에 바르게 전념할 때 그 속에서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북녘의 백성들을 보면서 왜 안타깝게 생각합니까? 오직 한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모든 백성을 다 억압하지 않습니까? 자유를 빼앗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을 닫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평화입니까? 거짓 평화 아닙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평화,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분임을 알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 내 모습 내가 봅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압니다. 내 속에 얼마나 교만이 가득 차 있는지 압니다. 주님,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어린 아기 예수님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생명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때 천군 천사가 외쳤듯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 오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뭔가 가진 것과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살벌하고 거칠고 치열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평화를 가슴에 품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아들들, 딸들,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